저는 오늘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 10월, 11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아모스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 개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좀 함께 물으면서 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대답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이 말씀에 대한 기록,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나 비전, 환상들, 그것들을 기록한 책들을 우리가 그 장르로서 선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의 기록, 이 선지서들 중에서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소선지서에는 그 분량이 좀 적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요, 단지 분량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분량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 많으냐, 적으냐, 분량에 따른 분류이지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도에 의하여서 나눈 것이 아니라 분량에 따른 분류일 뿐이다. 소선지서라고 해서 덜 중요하고 대선지서라고 해서 더 크고 위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모스서 본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함께 시청하신 이 비디오의 내용을, 동영상의 내용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막바로 이 본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 본문으로 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질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먼저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8절까지는 가사에 대한 이야기, 9절부터 10절은 두로, 또 11, 12절 에돔, 13절에서 15절 암몬, 그리고 그 다음 장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모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과 그들의 죄명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장 1절에 보시면 이 책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2장 3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 국가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설교 후반부에 마저 여러분께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런 주변 국가들의 모습, 그들의 죄명에 대한 상세한 소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하여서 드러내시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한 의도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막바로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주변 국가의 죄에 대하여서 쭉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효과를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주변 국가에 대한 죄에 대하여 물으시는 그 타이틀과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차이점들 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각자 나라에게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본문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를 그냥 인용하시고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아주 임박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신다 혹은 그냥 보고도 지나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든지 지도자든지 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든지 또는 공무원이나 국민이든지 간에 그들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또 그것보다도 더 크고 넓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시며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모습 어떤 특정한 죄의 모습을 향하여서 바로 짓눕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가까이 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실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우주의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2장 3절에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죄와 친하기 때문에 두고 보신 것이 아니시라 언젠가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서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죄명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어떤 도덕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인류로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 또 각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서 정해져 있는 어떤 헌법이나 법률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인류를 초월한 한 지구촌에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인류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의 이 우주의 온 지구촌 이 국가들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기록된 이 나라들에 대한 죄명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3절에 보니까 아람은요, 주변 국가 길르앗을요, 아주 잔인하게 압박했습니다. 3절 보시니까 그 하반절에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마치 철타작기로 타작할 때 이 앞에 철 달려있는 걸로 그 씨앗을 쳐서 타작하고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는 그런 도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으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고 괴롭게 했다. 참 잔인한 모습이죠. 그 다음 기록된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전쟁 포로들을 잡아가지고요. 아주 잔혹한 국가 에돔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두로 그 다음 기록된 나라 보십시오. 두로 역시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도리어 막무가내로 형제를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 9절 하반절 보시니까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국가 간의 형제로서 어떤 민족적인 서로의 계약과 언약 이것들을 깨어버리고 도리어 형제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사로잡힌 자를 아주 악랄한 국가, 잔혹한 국가 에돔에다가 팔아치워버렸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아주 나쁜 짓이죠. 룰도 없고 서로 협약하고 형제 국가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심지어 11절 보시니까요.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다.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노가 맹렬하게 타오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절 암몬 자손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참 잔인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힘 없고 나이 들고 병든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죠. 어린아이 또 임산부들 여성들 노인분들 전쟁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이들이 한 짓을 보니까요.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자기 지경을 자기 국가의 땅을 넓히고자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상대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포로로 파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다. 너무나도 잔혹해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국가 더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2장 1절 모압에 대하여서 말씀한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절 하반절 이는 저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상대편 적국의 적장에게는 예를 표합니다. 전쟁을 치르지만 사로잡힌 적국의 적장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의 장수로서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미 죽어서 묻힌 사람의 뼈를 꺼내가지고 불살라가지고요. 그걸로 시멘트를 만들어버렸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에 대하여서 물으신 죄명을 보시면 참으로 너무나도 잔혹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이웃과 이 국경선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인류로 살아가면서도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장 3절까지 기록된 주변 국가의 죄명들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들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핍박하고 자신들의 일가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저 공산주의 김정은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고 나라를 돌보지 않은 일당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테러가 될지, 그것이 미국의 참수부대가 될지, 혹은 그 인생이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판을 받게 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그 죄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 이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 값을, 죄값을 치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기록된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의 스토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회가 불법과 불의로 얼룩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사회는 이런가?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회가 그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더러운 죄악에 물들어 범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자가 한 명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므로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1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명을 물으시는가? 이방 사람들에게 물으신 죄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으신 죄명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 눈을 크게 똑바로 뜨시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너 왜 내 뜻대로 안 살았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인류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과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룰들을 깬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잔혹하고 잔인하게 살았던 모습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죄를 물으셨습니까? 자,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먼저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물으시는 그 죄명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2장 4절 중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방 백성들에게 물으신 죄명하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하여 물으시는 죄명하고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6절, 7절 통하여서 그들의 부도덕하고 불의한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은을 팔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얼마나 이들이 부도덕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8절 보십시오.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부도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곳까지도 더럽혔습니다. 9절 이하 보십시오.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들의 이 적들을 진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12절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등 돌렸다. 여러분, 앞선 이웃 나라들의 죄목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죄목 물으시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준 법대로 살지 않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하여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도덕하고 더럽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해야 할 처소까지도 더럽히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함으로 나를 거부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간으로 국가의 국민으로 인류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합당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마땅한 책임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중에 그냥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로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교만함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막중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범죄로 악으로 찌든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히 위대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법, 믿음의 룰로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요. 유다는 그것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선조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알면서도 또 그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하고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고 썩어질 것,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으로 다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반하여서 등을 돌려버리는 삶을 이들이 살았다. 그러니 그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생명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서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시대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핑계치 못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집합금지 명령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여전히 나 자신과 개인과 교회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가 엉망이고 정치도 엉망이고 온갖 것이 다 엉망이고 죄에 관영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도 거기에 적당히 편승해서 대충 도덕적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 지지 않겠구나. 내 신앙도 적당히 유지하면서 살면 편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당장 그런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신앙이 적당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값을 개개인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하여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발버둥치며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당신의 삶이 모범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와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위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협력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더럽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혼교우들 다 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